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죠. 그러나 중요한 주제는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 구원의 체험,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이들의 믿음,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핵심인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묵상하고 기도 중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란 안간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곳, 모든 가능한 시도가 다 끝나버리고 바닥난 상황에서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오늘의 복음 등장인물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외치며 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삶,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믿음 그리고 구원적인 만남, 늘 하느님의 주도권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두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나 양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이 간청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건은 이제 세상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던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방향을 바꾸어 돌아섬, 하느님께 다시 향함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회개의 모습이고,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비롯합니다. 우리 믿음의 위기는 하느님을 열렬히 찾지 않은 데서도 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작은 숨어있는 오만 때문임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은총을 또 누리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수도자가 받는 수도명은 수도에 입회한 사람이 과거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새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6세기경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자기 본래 이름의 머리 글자와 같은 성인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초기 수도회에서는 수연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수호 성인의 생애를 쓰게 하면서 그 성인을 보다 철저히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성인들의 삶을 자신들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결심을 갖도록 하였고, 그 성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도록 하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희망에서 미소 지으시는 하느님의 모상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권고하는 복음, 마태오복음서 18장 3절 참조하는 복음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는 영약을 되찾으라고 일깨워줍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희망에서 미소 지으시는 하느님의 모상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권고하는 복음, 마태오복음서 18장 3절 참조하는 복음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는 영약을 되찾으라고 일깨워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배 이상 더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게 미소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 계셨다면, 나이 든 지금은 종종 아이들이 제 스승이 되어줍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저를 감동시키고 가장 행복하게 해줍니다. 노인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삶을 축복하는 어르신들,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처럼 좋은 기쁨을 간직한 분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울고 웃을 수 있는 은총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 때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주사를 놓으러 온 의사라고 생각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함과 인간다움의 전형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참견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영적인 나태함까지도 이겨내고 가까이 나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신 분, 행복한 어린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신뢰로 가득하며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해심이 깊으며 남을 단죄하지 않고 열정으로 가득하며 쉽게 감동하고 기쁨을 누리시죠. 천국은 게으른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비엔나 출신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천국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며 유머가 부족한 지옥과 진지함의 연옥을 벗어난 이들이 도달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침울하고 경직된 사람은 꽉 막힌 상태와 같습니다. 유머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것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어떤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성인들이 위대한 혁명가이며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성야 세칠리아 장엄 미사국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아주 장엄한 느낌의 작품이죠. 프라노 조수미가 연주합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자체적으로 임명한 주교 4명의 서품식을 강행한 전통주의 단체 성비오 10세 사제 형제 이하 성비오 10세회가 자동 파문 제재를 받았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일 발표한 교령을 통해 서품식을 공동 집전한 성비오 10세회의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와 베르나르 필레리 주교, 새로 서품된 파스칼 슈라이버, 마이클 골데이드, 미셸 포아시네드 시보라, 마크 하나피에 주교는 교황의 위임 없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반하여 네 명의 사제를 주교로 서품한 분열적 행위를 저질렀기에 사도저에 유보된 자동 파문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앙교리부는 성비오 10세 회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이교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이교자로 간주하며 교회법에 따라 파문의 대상이 된다며 평신도들의 경우 성비오 10세 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들은 이교자이자 파문된 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비오 10세 회의 성직자들은 성사를 불법적으로 집전하며 그들이 집전하는 고해 성사와 그들이 주례하는 혼인은 무혈하면서도 교회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온전한 친교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고 교황대사들은 집권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뉴질랜드의 투표권을 오직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선거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후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뉴질랜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이 나라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시민권자들의 고유한 권리여야 한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호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뉴질랜드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이 통과될 경우 현재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선거권을 잃게 되므로 이민자 사회와 정계에서 큰 논쟁이 예상됩니다. 야당과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이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저해하고 세금을 내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영주권자들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토드 맥글레이 무역장관은 최근 발표된 인도 관련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뉴질랜드와 인도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발 이민자가 급증하거나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맥클레이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이 여전히 매우 엄격하고 통제된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변경 사항 역시 뉴질랜드에 꼭 필요한 숙련된 기술 인력과 비즈니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궁극적으로는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뉴질랜드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민제도의 안정성과 균형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건축법 개정안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색당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하자에 대한 책임 체계를 기존의 연대 책임에서 비례 책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시공자나 전문가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축주택에 의무적인 주택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패널 등 지속 가능성 설비를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주택과 건물의 건설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책임 소재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왕관위 시장이자 방송인인 마이클 로스가 다가오는 뉴질랜드 총선에서 뉴질랜드 제1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로스는 와이타키 선거구에서 뉴질랜드 제1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는 1990년대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6년 뉴질랜드 제1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왕관위 시장과 오타구 지역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출마는 뉴질랜드 제1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를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 등록국 자료에 따르면 기업 파산은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요식업과 소매업이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센트릭스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전년보다 13% 감소한 만큼 앞으로 파산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플리시티의 수석경제학자 샤뮬 에아쿠브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익을 내야 고용과 투자가 가능하며 부실기업의 퇴출은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비드19 당시 완화했던 체납세금 징수를 정상화하고 있으며 웨스트팩의 켈리 에코홀드 수석 경제학자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요타는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규 등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분석입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1만 9,42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신규 등록은 6,099대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휘발유 차량 신규 등록은 16,213대로 13% 감소했고 디젤 차량은 1,842대로 4%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등록 대수만으로도 휘발유와 디젤 차량 등록 대수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도에 따른 렉서스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판매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매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디젤 차량은 21.1%, 프로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6.5%, 순수 전기차 BEV는 1.6%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오클랜드 항에서 맥글레이 의원과 함께 정책을 발표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당 정부가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 EU와의 FTA도 예정보다 앞당겨 발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지금까지 18개국에서 23차례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20억 달러가 넘는 계약과 투자, 상업적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글레이 의원은 우선 협상 대상인 7개 시장이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막대한 미개척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글레이 의원은 우선 협상 대상국들이 모두 뉴질랜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며 이미 초기 협력을 진행했지만 아직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식품을 수출하며 남미 국가들에게는 농업기술, 식음료 산업을 중심으로 직항 노선 확대와 환승비자 제도 개선 등을 활용해 교육을 확대하며 방글라데시와 나이지리아 등 신흥 대형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맥글레이 의원은 아프리카가 향후 10년 동안 과거 동남아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으나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 점점 완화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카톨릭
방송. 이어서 개시할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한참인데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또 기후가 예전처럼 일관되지 않아서 건강에 신경 써셔야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주제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함께 읽고 볼 성경 본문은 사무엘기 상권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기 상권 18장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점점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사울의 왕국에서 더 중요해지면서 사울이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열등감에 대한 그 거리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방송을 시작해 보죠. 열등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열등감을 정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상태는 비교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평가, 감정을 내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그 내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리는 어떤 판단일 겁니다. 그 판단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실존적인 상황을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비교에서 비롯한 감정이고 자기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 비교에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에게 내리는 좌절스러운 자기 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열등감은 그러면 어떻게 비롯되고 어디로 확장돼서 나가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찰해 본 결과 이 열등감이 처음부터 온전히 자신 스스로 시작한 감정이나 평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교육의 결과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면 사회가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특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한 개인이 내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내재화돼서 나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스스로에게 그런 박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반복되는 평가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박하게 또는 매몰찬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열등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찰하다 보면 열등감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등감 자체를 동력으로 삼아서 무언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차원으로 스스로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의 어떤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가치의 판단을 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면서 우리는 이 열등감에 대해 성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언제 발생이 될까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언제 여러분들을 휘감습니까? 특정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기보다 스스로가 무언가 비교하여 무언가를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언제든 우리는 열등감에 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실존적인 위협이 될 때는 우리가 좀 취약해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긴 시간, 오랜 시간 노출되어 받아왔다면 이런 취약해져 있을 때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나를 쉽게 괴롭히고 휘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이란 감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늘 항상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장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수 있고 과거의 기억과 지금 현재를 비교할 수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와 나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적절한 약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되는가는 다른데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감정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한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주제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성이 이 열등감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 뒤집으면 우월감으로 또 다시 뒤집으면 열등감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해오던 대로 하던 것,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것에 그것의 결과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게으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면 그것도 또한 또 다른 의미의 게으른 생각일 수도, 게으른 감정일 수도, 또 게으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열등감이 어떻게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의문도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열등감으로 이어집니까? 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왔던 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익숙한 감정으로 그대로 그 감정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서 바뀌어버린 상황과 바뀌어버린 맥락을 파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서 열등감이 맥락에 맞지 않게 뜬금없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그러면 이 열등감은 누가 놓이게 되는 걸까요? 모두가 당연히 열등감 앞에 놓일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말로 풀어보면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들이 좀 취약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면 쉴 때도 그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기억과 감정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게 되죠. 또는 과거에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내가 받은 교육 현장 안에서 나를 과하게 또는 매몰차게 판단해 온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면 그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정에 휩싸여 버리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은 어디서 마주하게 될까요? 말 그대로 모든 장소에서죠. 집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활동하는 본당 안에서도 마치 골목길에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우연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 열등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입고 있는 좋은 옷을 보며 아니면 이쁘게 핀 꽃을 이렇게 가다듬는 누군가의 손을 보며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으며 또는 누군가가 하기 시작한 어떤 직업의 그 신원을 살펴보며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는 열등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현재를 살지 못한 사람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열등감이 놓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이해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열등감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 가지 감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장 빠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죠. 평가절하하거나 상대방의 일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판단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지나간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지금 내 안에 자리한 열등감이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되살려서 반추하게 하여 그것에 대한 냉혹하고 엄혹한 판단을 내리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 냉대로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아닌 냉정함과 무시로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 힘 안으로 다시금 애써서 내 영역 안으로 애써서 끌어오고 싶어하는 강한 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등감이 또 다른 상대에 대한 통제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정반대로 온전한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비굴한 모습을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비하하며 타협하고 허리 숙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가지도 않으며 허리 숙여 자연스럽게 그 열등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허리 숙임이 겉으로 보기엔 겸손함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말을 조심히 하고 또 상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건강한 진정한 겸손함이 아닌 열등감의 자기 비하로서 그러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특정한 때가 오면 언젠가 그 관계가 역전이 되고 내 목소리에 힘을 낼 수 있는 때가 오면 다른 모습으로 그 힘은 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참아왔으니 마치 힘이 쭉 쌓였던 것처럼 뚜껑이 덮인 채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압력밥솥처럼 그렇게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밀어왔던 복수를 행하기도 하죠. 그렇게 열등감은 자기 비하와 겉모습만으로 드러난 겸손으로 이어져 새로운 폭발적인 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주로 이 열등감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게 해주는 신호가 있는데 그 말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 그것을 좀 자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평소에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여기에 실리는 것이지? 라고 하는 평소와는 다른 신호들이, 상황들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거든요. 평소와는 달리 상대방이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대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주제로 올리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제 말이 두꺼워져 있는, 거칠어져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하며 살펴보니 열등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다르게 열등감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것으로 이 열등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하하며 상대방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해야 하니 저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비굴함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겉모습만 겸손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빠.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를 비난하거나 탓할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죠.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가 희막한 우월감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대해 성찰하다 보니 자연스레 또 다른 의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겸손함은 무엇일까?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이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엘기 상권 18장에 오늘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존 덴버의 In the Grand Way입니다. 존 덴버의 In the Grand Way, 큰 길 위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그럼 이어서 사무엘기 상권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사무엘기 개관을 하고 간단하게 해설하며 열등감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빗팔을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기 상권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이 좀 되신다면 그 이전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18장의 남은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사울의 열등감이라는 그 단어를 손에 들고 이 본문을 천천히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읽을 때보다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사울의 선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개관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기 상권에서 그리고 학원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왕위를 잇는 왕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의 획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보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탄과 또 사울의 딸인 미칼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호의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양을 치던 아이에서 왕의 무기병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을 등에 입어 점점 왕권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상황과는 별개로 사울의 선택들은 좀 의문을 자아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사울은 다윗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죠. 나중에 자신의 딸이 다윗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혈연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급작스레 한번 자리 잡힌 부정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그 힘을 키워가게 되어 비이성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요나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의 첫째 아들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다윗의 경쟁자일 수도 있거든요. 요나탄은 일찍부터 다윗에게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사울의 왕위를 양보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 아버지의 칼로부터 두 번이나 다윗을 구했고 예를 들어 사무엘기 상권 19장에 나오죠. 20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아버지 사울을 거슬러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허리띠를 주고 겉옷을 둘러줍니다. 이러한 도움은 요나탄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사울의 딸인 미카엘에게서도 이어지거든요. 사무엘기 상권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 되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무엘기 상권 18장에 나오는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탄은 1절에서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을 바라보고 그와 계약을 맺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활과 허리띠, 겉옷까지 다윗에게 주게 되죠. 미칼은 다윗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다윗과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나오지 않은 채로 그냥 다윗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었다고 사무엘기 상권은 전해줍니다. 18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9장 8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도망을 요나탄처럼 돕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온 백성이 사울이 다윗을 내세운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 사울 앞에서 모든 성읍의 연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좋아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을 붙잡아 두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라고 18절에서는 그렇게 전해줍니다. 호의적인 행동이죠. 다윗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가 했던 일에 대해 그 가치를 매겨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 행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이 수만을 치고 자기 자신은 수천밖에 치지 못했다는 그 비교에서부터 사울 스스로 품었던 이 열등감은 계속해서 그 힘을 키우게 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시기하게 되죠.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곳이 없겠구나라고 과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과한 해석은 결국에 사울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먼저 11절에서는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서도 살해 시도를 이어서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그렇게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11절에서는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필리스테아인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살해 시도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한 행동과 과한 선택의 결과는 모두 다 다윗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13절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서 천인대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물론 이 맥락에서 좀 성서신학적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결과적으로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중요성 때문에 이전에 오랜 전승과 다윗에게 그 호의로운 관점을 가진 좋은 관점을 가진 친다윗적 관점의 편집이 뭐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본문의 그 불일치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성서신학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찰하는 자리이니 있는 그대로 이 본문을 보고 최대한 그 안에서 열등감에 대한 성찰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사울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내리는 선택이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어지는 것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 격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다시 그 선택은 실패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 온 세상이 자신을 억지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아무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도 처음에는 호의로운 감정을 시작했으나 이내 비교에서 출발한 그의 열등감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무엘기상 특히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은 매몰차리만큼 사울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하던 것을 그냥 상황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하니 몸을 피하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따라 전쟁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과 23절에서는 겸손하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뭐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뭐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이런 말들로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임금의 사이가 되는 것을 결국에 26절과 27절에서는 잘된 일로 봤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군사적 성공을 거두게 되죠. 여튼 다윗의 선택은 사울의 선택과는 대비되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스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비하하여 제가 어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과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처음엔 거절하다 잘된 일로 보고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의 호의에 힘입어 군사적 성공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다 사람들의 호의를 입은 성공이 사울에게 또 다른 열등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집중해서 사울의 선택들을 다시 한 번 더 봐보죠. 11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창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오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증오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맥락이 동의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전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언젠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계략을 짜서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하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창을 사울이 잘 던졌다, 사울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울이 생각했던 다윗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충동적인 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열등감에서 비롯된 말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선택이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 떠올려 보신다면 사울의 이 선택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과한 거기에서 사로잡힌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결과로서 이 과한 선택이 이끌어졌겠다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러한 격정적인 선택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사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울로부터 돌아서셨을까요? 물론 다른 구절에 주님께서 뭐 사울로부터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주님께서 사울을 싫어하신다,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이 뭐 이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 주님께서 내가 다윗을 해하려고 했으니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비하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악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울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또 다른 열등감으로 다시 과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천인대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계략을 꾸미거든요. 그리고 그 계략은 결국에 다윗에게 군사적인 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14절에서 전해주죠. 다윗이 얼마만큼 자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였는지를 이 우리가 읽은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저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열등감과 다윗의 수용이 대비되어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입니다.
Hey, have you ever tried really reaching out for the other side? Maybe climbing on rainbows, but baby, here goes. Dreams, they're for those who sleep. Life is for us to keep. And if you're wondering what this all is leading to, I wanna make it with you. I really think that we could make it, girl.
time will tell. If you believe the things that I do, and we'll see it through. Life can be short or long. Love can be right or wrong. Make it with you. I really think that we could make it, girl. Baby, you know that dreams, they're for those who sleep. Life, it's for us to keep. And if I chose the one I'd like to help me through, I'd like to make it with you.
브래디의 Make It With You였습니다. Make It With You는 당신과 함께 그것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열등감에 대해서 보기 위해 읽었던 사무엘기 상권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토대로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로워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반성하고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차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맥락과 상황에 우리를 맞춰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자체는 좋은 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해치고 말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선택을 거칠게 만들 때에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해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이 열등감에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정향시키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상권 18장의 다윗의 예가 좋은 예가 된다고 봅니다. 사울이 열등감에 좋은 예를 보여준다면 다윗이 그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좋은 선택을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임, 수용은 자기 자신을 과하게 확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하게 비하하는 학대는 아닙니다. 근거 없이 우월감으로 이어진 자기 확장이나 아니면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학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는 선택,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 있는 그대로 자기 상황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정향시켜주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기 사랑일 수도 있겠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열등감에 벗어나기 위해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지? 왜 나를 확대하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놓이는 거지? 라고 하는 선택들은 그런 반추들은 또 다른 열등감으로 우리를 몰아넣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나의 갈망은 늘 항상 다른 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나의 갈망을 채우는 것만으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이런 열등감이라나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잘했다고 모든 것을 칭찬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엄혹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있겠죠. 내 자신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달디단 사탕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등감에 더 자유로워지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방법은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연대하고 타인과 연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말로 바꾸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말은 참 쉽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성찰의 결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어질 그 선택들을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어쩌면 평생을 거쳐서 가야 되는 지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고, 이것들을 지향으로, 하느님을 지향으로, 그리고 이웃을 지향으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믿음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불필요한 이런 열등감이나 과한 우월감에 사로잡힐 일도 점점 사라지겠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83편 노래 시편 아삽.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말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느님, 보소서.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당신의 백성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께 보호받는 이들을 거슬러 모의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 저들 민족을 없애버려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흉계를 꾸미고 당신을 거슬러 동맹을 맺습니다. 에돔의 천막들과 이스마엘인들, 모압과 하가르인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필리스티아와 티로의 주민들도 함께 아시리아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롯의 자손들에게 팔을 뻗쳐 거둡니다. 셀라.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소서. 키손천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이들은 엔도르에서 전멸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령들을 오렙과 즈엡처럼, 그들의 제후들을 제바와 찰문나처럼 만드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목장들을 우리가 차지하자. 저의 하느님, 그들을 방랑초처럼,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만드소서. 숲을 태우는 불처럼, 산들을 사르는 불길처럼 만드소서. 그렇게 당신의 태풍으로 그들을 뒤쫓으시고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소서. 주님,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한국을 초청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뉴질랜드 겨울 한파가 뉴질랜드 주택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를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자체적으로 임명한 주교 4명의 서품식을 강행한 전통주의 단체 성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자동 파문 제재를 받았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일 발표한 교령을 통해 서품식을 공동 집전한 성비오 10세 회의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와 미르나르 펠레이 주교, 새로 소품된 파스칼 슈라이버, 마이클 골데이드, 미셸 포아시네 드 시보라, 마크 하나피의 주교는 교황의 위임 없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반하여 4명의 사제를 주교로 소품한 분열적 행위를 저질렀기에 사도자의 유보된 자동 파문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앙교리부는 성비오 10세 회의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이교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이교자로 간주하며 교회법에 따라 파문의 대상이 된다며 평신도들의 경우 성비오 10세 회의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들은 이교자이자 파문된 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비오 10세 회의 성직자들은 성사를 불법적으로 집전하며 그들이 집전하는 고해 성사와 그들이 주례하는 혼인은 무효라면서도 교회는 자유로운 어머니로서 온전한 친교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진심어린 애정과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고 교황 대사들은 집권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허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겨울 한파가 경매 시장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면서 경매에 나온 주택수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인터레스.co.nz는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된 263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집계했습니다. 올해 이보다 적은 매물이 나온 곳은
부활절 연휴 직후에 짧은 한 주 동안 기록된 245건이 유일합니다. 최근 경매에는 263건의 매물 가운데 90건이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된 90건 가운데 과반을 조금 넘는 51%는 각각의 평가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의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ANZ 로이 모어간 소비자 신뢰지수는 6월 91.3을 기록해 5월에 86.5보다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만 올해 1월 기록한 최고치보다는 여전히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미만이면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샬론 졸로는 이번 회복이 휘발유 가격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는 여전히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현재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은 순 10%로 5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4월의 최저치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을 구매하기에 지금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한 가구의 순비율은 9% 개선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도 완화됐습니다. 향후 2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은 5.3%에서 4.6%로 하락해 최근 국제 유가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순 마이너스 36%에서 순 마이너스 23%로 크게 개선됐으며 이는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뉴질랜드의 투표권을 오직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선거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후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윈슨 피터스 당수는 뉴질랜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이 나라의 평생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시민권자들의 고유한 권리여야 한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호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뉴질랜드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이 통과될 경우 현재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선거권을 잃게 되므로 이민자 사회와 정계에서 큰 논쟁이 예상됩니다. 야당과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이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저해하고 세금을 내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영주권자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5년간 7개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브라질, 스위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과의 협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모리셔스와의 협상을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역정책에는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식량을 제공하는 대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받았던 싱가포르와의 식량 연료 협정과 같은 필수 공급 협정을 확대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전자무역과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무역진흥청 NZTE는 FTA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고부가가치 시장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뉴질랜드의 수출 경쟁력을 세계 수요와 연결하는 미래산업 기회 지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무역진흥청 NZTE는 또한 수출 준비가 완료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200곳에 전담 관계관리자를 지정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국민당의 토드 맥클레이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로 뉴질랜드 무역진흥청이 기존의 단순 지원 역할에서 시장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국민당 대표는 오클랜드 항에서 맥클레이 의원과 함께 정책을 발표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당 정부가 인도, 아랍에미리트, 걸프협력회의 6개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 EU와의 FTA도 예정보다 앞당겨 발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지금까지 18개국에서 23차례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20억 달러가 넘는 계약과 투자, 상업적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클레이 의원은 우선협상 대상인 7개 시장이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게 막대한 미개척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클레이 의원은 우선협상 대상 국가들이 모두 뉴질랜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며 이미 초기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는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식품을 수출하며 남미 국가들에서는 농업기술, 식음료 산업을 중심으로 직항 노선 확대와 환승비자 제도 개선 등을 활용해 교역을 확대하며 방글라데시와 나이지리아 등 신형 대형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맥클레이 의원은 아프리카가 향후 10년 동안 과거 동남아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로드 맥클레이 무역장관은
최근 발표된 인도 관련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해 뉴질랜드와 국민들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뉴질랜드와 인도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발 이민자가 급증하거나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맥클레이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이 여전히 매우 엄격하고 통제된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변경사항 역시 뉴질랜드에 꼭 필요한 숙련된 기술 인력과 비즈니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뉴질랜드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민제도의 안정성과 균형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건축법 개정안 빌딩 어멘드먼트 빌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녹색당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하자된 책임 체계를 기존의 연대 책임에서 비례 책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시공자나 전문가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축 주택에 의무적인 주택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패널 등 지속 가능성 설비를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주택과 건물의 건설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책임 소재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왕관의 시장이자 방송인인 마이클 로스가 다가오는 뉴질랜드 총선에서 뉴질랜드 제1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로스 와이타키 선거구에서 뉴질랜드 제1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는 1990년대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6년 뉴질랜드 제1당으로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왕가누이 시장과 오타고 지역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출마는 뉴질랜드 제1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를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지웰 라이프 당류 완전 제로 무가당 미네랄 캔디를 소개합니다. 바닷물 속에 80가지가 넘는 천연 미네랄 성분들을 30배 농축해 캔디 하나를 담았습니다. 당류 완전 제로 무가당이라 깔끔합니다. 이지웰 라이프 당류 완전 제로 무가당 미네랄 캔디입니다. 또 하나 이지웰 라이프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도 소개합니다. 100%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 10%와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0.5% 여기에 상쾌한 유칼립투스와 멘톨까지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담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 웹사이트 easywelllife.com 카카오톡 아이디 jamile2299 전화 027-888-3307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한국을 초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외교 소식 등에 따르면 4일 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하메네이 장례식에 한국 정부는 공식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의 초청을 받아서 공관에서 참석하려고 했으나 이란 측이 마지막에 공관 참석은 장소 사정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본국, 외국 본국에서 오는 고위급의 조문을 받고자 이란 현지 주재 공관의 조문은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란이 서방 대다수 국가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란의 방침 변경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에서는 중국 허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파키스탄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 등 이란 우호국의 고위급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일 현지 시간 미 공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전야를 맞아 6년 만에 미 사우스 타코타주 러시모어 산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 1대와 토머스 제퍼슨 3대, 에브라함 링컨 16대, 시어드와 루즈벨트 26대 등 4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의 거대한 두상이 새겨진 공원인 이 산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이곳에 도착할 때 러시모어 산 위에 기념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라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으며 가장 탁월한 국가라며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통합보다는 분열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우리 미국의 정체성이 새롭게 공격받고 있음을 본다며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냉전을 치르고 승리한 지 1세대가 지났는데도 우리 땅에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엔 우리 생활 방식과 위대한 성공에 완전히 반대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를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협 통과 선박들이 정상적인 운항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60일간의 휴전으로 상업연 선박 운송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세계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비의 스타벅스 가야지에 따른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사태의 압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가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목동에서 열린 청년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떡하우스에서 응원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출정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과하다, 애들 앞길을 막아야 되겠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징계 수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3원 3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2원 0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4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오늘은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으나 점점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이 내일은 비가 오다가 점점 완화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E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마다리키 나이트 마켓 앤드 퍼포먼스 안내입니다. 예술과 판매자 공인자들이 함께하는 무료 지역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오리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창작자들의 공연과 카파 학과를 비롯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레이크하우스 아트 37 프레드 토마스 드라이브 타카프나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회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석해보세요.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 8일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 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마타리키 아웅과 누이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미술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마타리키 아웅과 누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로 공동체 의식, 재미, 그리고 창의성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영혼 히와이탱 태랑이를 기리는 공예 활동에 참여하고 카파학과 공연과 그리스앤더 트러스트 소속에 떠오르는 지역 음악가들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타네메테는 하와이 태랑이를 주제로 한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그레이트 사우스의 소중한 문화에서를 담은 인디로 음악을 들려줍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캐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